6월 24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민간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이 무장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지는 24일 발표에서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를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고지는 이는 군 지도부를 축출하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프리고지는 그러면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에게 자신을 찾아오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리고지는 앞서 정의를 복원하기 위해 용병 2만 5천 명이 모스크바로 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러시아군이 공습을 가해 상당한 수의 용병이 사살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모스크바 남쪽으로 500km 떨어져 있는 보로네시 지역 군시설을 장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프리고지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미 여러 방어선이 뚫리고 있다며 20만 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루안시크와 도네츠크 전선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용병 그룹에 대한 러시아군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러시아 군 당국을 비난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이 무장 반란을 일으킨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에 가혹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4일 실시한 대국민 긴급 TV 연설에서 바그너 그룹의 반란은 반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누구든 러시아군에 대항해 무기를 든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자신은 이들 무장 반군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이번 무장 반란이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벌어졌다면서 국민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는 이 전투는 모든 세력의 통합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그너 그룹의 이 같은 무장 반군은 러시아와 국민들에게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은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이 무장 반란을 일으킨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는 러시아에 내재된 정치적 불안정성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4일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의 약점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주둔이 길어질수록 혼돈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악을 택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을 파괴한다면서 러시아는 오랫동안 선전으로 자신의 약점과 어리석음을 감추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거짓말로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악과 혼란이 확산하는 것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러시아가 너무 강해서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을 보라며 잘못된 중립과 확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에 들어가는 화학 원료를 미국에 밀수한 중국 기업 그리고 중국 국적자를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23일 발표에서 펜타닐의 원료 생산과 유통, 판매 등과 관련한 혐의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있는 화학업체를 포함한 4개의 중국 기업과 그리고 중국인 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가 펜타닐 원료를 미국에 밀수한 혐의로 중국 기업과 중국인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조제 중국 대사관의 류펑이 대변인은 이번 기소가 관련 기업과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면서 이를 규탄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장거리 관할권은 중국과 미국의 마약 단속에 더 많은 장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에 근접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24일 발표에서 이날 오전 8시 중국 군용기 19대를 탐지했다면서 여기에는 J-10과 J-16 전투기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전투기 8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서 타이완 해안에서 24해리 약 44km 떨어진 지점까지 근접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5척의 중국 군함은 공동 전투 준비 순찰을 수행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에 대응해 군용기와 군함을 동원하고 지상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등 이에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날 중국 동부정보사령부는 제26 전투기 훈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공중구별을 포함한 전술적 장거리 비행 훈련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마리아의 사랑하는 연인 토니가 결국 티노의 총에 맞아 죽고 마는데요.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모두가 토니를 죽였어. 우리 오빠와 리프도. 총이나 총알이 아니라 증오로. 나도 이젠 죽일 수 있어. 증오가 생겼으니까.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61년 미국에서 개봉한 뮤지컬 드라마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입니다. 로버트 와이즈가 감독과 제작을 맡고 제롬 로빈스와 공동 감독을 했는데요. 동명의 뮤지컬을 영화로 옮긴 작품으로 뮤지컬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내용을 가져온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의 젊은 세대로 바꿔놨는데요. 나탈리 우드와 리처드 베이머, 조지 차케리스가 출연했습니다. 현대 무용의 거장 제롬 로빈스와 명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의 음악이 훌륭한 조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의 뮤지컬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950년대 뉴욕 웨스트사이드에서 이탈리아계 백인 청년 깽단 제트파와 푸에르토리코 이민자 청년들의 깽단 샤크파는 구역 주도권 싸움을 벌입니다. 제트파의 리더 리프는 중립지역인 댄스 파티장에서 샤크파를 손봐주겠다며 친구 토니에게 합세를 부탁하죠. 샤크파의 리더 베르나로도는 댄스 파티장에 애인 아니타와 여동생 마리아, 샤크파 멤버들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두 파의 기싸움으로 댄스 시합이 벌어지는 와중에 마리아와 토니는 서로 첫눈에 반하는데요. 토니는 한밤중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가고 둘은 비상 계단에서 사랑을 속삭이죠. 한편 제트파와 샤크파는 양파의 최고들끼리 고가도로 밑에서 대결을 벌이기로 하는데 이 사실을 안 마리아의 부탁으로 토니가 싸움을 말리러 가는데요. 베르나르도가 친구 리프를 칼로 찌르자 순간 이성을 잃고 베르나르도를 살해하고 맙니다. 마리아는 절망하지만 토니가 자수하겠다며 찾아오자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는데요. 함께 밤을 지새운 다음 날 토니는 몰래 마리아의 침실을 빠져나가고 마리아는 베르나르도의 부하 치노가 토니를 노린다는 사실을 아니타에게 전해달라고 하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에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프롤로그 도입부였습니다.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로버트 와이즈가 무대 연출가 제롬 로빈스에게 안무를 맡기면서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와이즈는 뮤지컬 장면을 로빈스에게 일임하고 자신의 멋진 화면 설계와 카메라 워크를 선보였다고 하죠. 뉴욕의 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것처럼 이동 촬영으로부터 시작되는 로버트 와이즈의 연출은 산뜻하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두 패가 대결하는 장면을 비롯해 젊은 출연자들을 역동적으로 움직인 제롬 로빈스의 안무 솜씨도 깨끗하고 곱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분방한 제롬 로빈스의 안무는 춤을 싸움처럼, 싸움을 춤처럼 연출했고요. 대부분 실제 장소에서 촬영됐다고 하죠. 뮤지컬 영화로서 최고 수준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70년대 디스코풍 뮤지컬의 탄생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존 트라볼타의 토요일 밤의 열기와 그리스가 대표적이죠. 비극적인 이야기와는 달리 경쾌한 음악과 춤의 조화가 영화의 전편을 감싸고 특히 젊은이들의 분노와 열정을 담은 역동적인 춤사위가 압권인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생동감과 긴박감 그리고 현실감이 넘칠댄다는 평가인데요.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랑에 빠진 토니가 부르는 마리아는 뮤지컬계의 명곡입니다. 토니가 댄스 파티장에서 나와 어두운 거리를 거닐며 홀로 부르는 노래 마리아 이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The most beautiful song I ever heard M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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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he beautiful sounds of the world in a single word
just met a girl named Maria, and suddenly that name will never be the same to me. Maria, I've just kissed a girl named Maria, and suddenly I've found how wonderful a sound can be. Maria, say it loud and there's music playing. Say it soft and it's almost like praying. Maria, I'll never stop saying Maria. It's almost like praying, Maria, I'll never stop saying, Maria. The most beautiful song I ever heard.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사운드 오브 뮤직, 셋업 등을 맡은 로버트 YG가 감독을 맡았죠. 애초에 제롬 로빈슨은 자신이 연출을 맡는 조건으로 영화화를 허락했지만 제작사 입장에서는 영화 연출 경험이 없는 그에게 단독 연출을 맡기는 건 큰 모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살고 싶다로 사회성 짙은 드라마를 성공적으로 연출했던 로버트 YG를 영입했다고 하는데요. 로버트 와이즈 역시 뮤지컬 연출 경험이 없었기에 제롬 로빈스와의 작업을 받아들였고요. 둘의 공동 연출은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었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고 하죠. 뮤지컬의 주연 배우들은 영화에 캐스팅되지 못했습니다. 스크린에서 10대들로 보이기엔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영화는 연기에 중점을 두고 미국 영화 중심지 할리우드 배우들을 캐스팅한 뒤 노래는 더빙하는 방식으로 제작됐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마리아 역을 제안받았지만 임신 중인 상태를 거절했다고 하고요. 로버트 와이즈가 토니 역에 가장 먼저 염두에 둔 사람은 엘비스 프레슬리였지만 역시 성사되지 못했다고 하죠. 주연 배우 나탈리 우드나 리처드 베이머보다 조지 차키리스를 비롯한 조연들의 연기가 뛰어나다는 평가 또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샤크파 우두머리 조지 차키리스와 그의 연인 리타 모레노가 I like to be in America를 부르는 장면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에서 베르나르도와 샤크파 청년들이 아니타를 비롯한 푸에르토리코 여성들과 맞대결하듯이 부르는 아메리카, 미국 함께 듣고 오시죠.
Puerto my heart's devotion. Let it sink back in the ocean. Always there. Sunlight streaming and the natives steaming. I like the island Manhattan.
I know you know.
Smoke on your pipe and put it in.
I like to be in America. Okay by me in America. Everything free in America.
For a smokey in America.
Okay.
Buying on credit is so nice.
One look at us and they charge twice.
I have my own washing machine.
What will you have though to keep clean?
Skyscrapers bloom in America. Cadillacs bloom in America. Industry boom in America.
Wealth in a room in America.
Lots of new housing with more space.
Lots of doors slamming in our face.
I'll get the terrorists.
nice apartment.
Better get rid of your accent.
Life can be bright in America.
If you can fight in America.
Life is all right in America.
If you're all white in America.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배경이 되고 있는 뉴욕의 웨스트사이드는 어떤 곳일까요? 뉴욕의 웨스트사이드는 맨해튼 서부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1940년대 이후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의 대량 이민으로 인해 슬럼화가 가속화됐다고 합니다. 이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이탈리아계 이주민과의 마찰을 촉발하게 되는데요. 바로 실업률 증가가 그 원인이었다고 하죠. 맨해튼은 동쪽으로 이스트강, 서쪽으로는 허드슨강, 북동쪽으로 할렘강과 남쪽으로는 어퍼 뉴욕만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 중앙에 세계 유행을 주도하는 유명 상점들과 박물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 5번가가 남북으로 관통하고요. 이 5번가를 동서로 나눠서 서쪽 시가를 웨스트 사이드라고 부릅니다. 화려한 도로변에는 고급 호텔과 아파트, 록펠러 센터, 카네기홀,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 늘어서 있고요. 뒷길 빈민가에는 낡은 아파트에 푸에르토리코, 그리스, 이탈리아 등지에서 온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죠.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토니와 만날 약속을 한 마리아가 설레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드레스 가게에서 부른 곡이죠. I feel pretty. 나 예쁜 것 같아.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에서 함께 듣고 옵니다.
What has Gino done to her?
Gino? Why Gino?
Maybe she's just dolling up for us.
Gracias, querida.
Rosalia, Consuelo, my adorable friends. Can you keep a secret?
I'm hot for secrets.
No, I won't tell you.
What?
What?
The poor girl is out of her mind.
I am crazy.
She might be a dad. She looks somehow different.
I do.
And I think she is up to something.
I am.
I do. I am. She talks like a parrot.
What is going on with you, Maria?
I feel pretty, oh so pretty. I feel pretty and witty and gay. And I pity any girl who's in need today. I feel charming, oh so charming. It's alarming how charming I feel. And so pretty that I hardly can believe I'm real. See the pretty girl in that mirror there. Who can that attractive girl be? Such a pretty face, such a pretty dress, such a pretty smile, such a pretty me. I feel stunning and then prancing. Feel like running and dancing for joy. For I'm loved by a pretty, wonderful boy.
The craziest girl on the block. You'll know her the minute you see her. She's the one who is in an advanced state of shock. She thinks she's in love. She thinks she's insane.
La, la, la.
She isn't in love. She's merely insane.
It must be the heat
or some rare disease.
La, la, la.
Or too much to eat.
Or maybe it's fleas.
Keep away from her, San Gino. And out of her mind.
America,
America.
Ay, qué linda te ve.
Miss America, bravo, speech.
Speech. I feel pretty, oh so pretty, that the city should give me its key. A committee should be organized to honor m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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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 feel dizzy, I feel sunny, I feel dizzy and funny and fine and so pretty. Miss America can just resign.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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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See the pretty girl in that
mirror, where?
Who can that attractive girl be?
Which?
What?
Where? Who?
Such a pretty face,
who?
Such a pretty dress,
who?
Such a pretty smile,
who?
Such a pretty me.
Such a pretty me. Such a pretty me. Such a pretty me.
I feel stunning.
I feel stunning.
And then prancing.
And then prancing.
Feel like running.
Feel like running.
And joy.
Joy. For I'm loved by a pretty, wonderful boy.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1962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또 조지 차키리스가 남우 조연상, 리타 모레노가 여우 조연상을 받는 등 모두 10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미국 영화연구소 AFI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1998년 100대 영화 41위에 올렸고요. 2007년에 100대 영화를 재선정했을 때는 51위로 꼽았습니다. 영화 속의 뮤지컬 곡들은 영화 심의 규정 때문에 원작의 가사를 조금씩 수정한 버전으로 불렀다고 하는데요. 영화의 사운드 트랙 앨범은 그해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됐고요. 그래미상에서 두 개 부문 베스트 사운드 트랙 앨범과 베스트 재즈 퍼포먼스를 수상했습니다. 뉴욕 필하모니의 최고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 만든 곡들의 감미로운 선율 또한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요. 주제가 투나잇, 오늘 밤은 지금도 인기를 누리고 있죠. 노래 듣고 옵니다. 영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에서 토니와 마리아가 비상계단에서 부르는 사랑의 세레나데, 투나잇, 오늘 밤 함께 듣고 오시죠.
마리아! 마리아!
쉬!
마리아!
Quiet!
Come down!
No!
Maria!
Please, my mother and father will wake up.
Just for a minute.
A minute is not enough.
For an hour, then.
I cannot.
Then forever. Shh. Then I'm coming up.
Maria. Momentito, Papa. Now see what you've done.
Momentito, Maria.
Cállate. Shh. It is dangerous. If Bernardo knew.
I will let him know. I'm not one of them, Maria.
But you are not one of us. And I am not one of you.
To me, you're all the beautiful...
Maruca. Sí, ya vengo, papa.
Maruca?
His pet name for me.
I like him. And he will like me.
No. He's like Bernardo. Afraid. Imagine being afraid of you.
You see?
I see you.
Oh, Maria, see only me.
Only you. You're the only thing I see. Forever. In my eyes, in my words, and in everything I do. Nothing else but you. Ever.
And there's nothing for me but Maria. Every sigh I see is Maria.
Tony, Tony.
With you, every thought I'll ever know. Everywhere I go, you'll be.
All the world is only you and me. Tonight, tonight, it all began tonight. I saw you and the world went away. Tonight, tonight, there's only you tonight. What you are, what you do, what you say.
Today, all day, I had the feeling a miracle would happen. I know now I was wrong.
Just a word
is a star.
Tonight, tonight,
to live in, no better than a right. But here you are, and what was just a one is a star.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름다운 음악과 화려한 칼군무가 인상적인 고전 뮤지컬 명작이다. 투나잇은 최고의 영화음악이다. 그냥 슬프다. 우리 현실도 이런 게 아닐까? 원하지만 이뤄지지 않고 서서히 죽어간다.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 남자들의 군무가 이렇게 아름답다니. 최고의 뮤지컬 영화 중 하나다. 음악과 안무가 적절히 어우러졌다. 청춘물의 대표작이다. 마지막 장면이 감동적이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제롬 로빈스와 로버트 와이즈가 공동 감독을 맡은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배우들의 재능이 가득한 볼거리가 많은 아름다운 뮤지컬 영화다라고 평했고요. 솔트레이크 트리뷴 평론가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시청자에 의해 성장하는 영화다. 몇 번이고 보고 싶은 그런 영화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에서 이탈리아계 백인 청년 깽단 제트파가 리프와 베르나르도가 죽고 나서 경찰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침착하자고 말하는 장면에서 부른 노래죠. 쿨, 침착해. 함께 듣고 오시죠.
You wanna live in this lousy world? Play it cool. I wanna get even.
Get cool. I wanna bust, bust cool.
I wanna go, go cool.
Boy, boy, crazy boy. Get cool, boy. Got a rocket in your pocket. Keep coolie cool, boy. Don't get hot, 'cause man, you've got some high times ahead. Take it slow, daddy-o, you can live it up and die in bed. Boy, boy, crazy boy, stay loose, boy. Breeze it, buzz it, easy does it. Turn off the juice, boy. Go, man, go, but not like a yo-yo schoolboy. Just play it cool, boy, real cool.
Easy action. Shh. Cool it, A-Rab. Cool it, cool it.
Thank you.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신의 오빠를 죽인 토니와 이미 사랑에 빠진 마리아가 오빠의 연인 아니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한 사랑을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왠지 누군가를 만나 사랑에 빠질 것 같은 예감을 한 토니가 무도회장에서 마리아를 보자 첫눈에 반하고 이렇게 묻죠. 혹시 지금 다른 누군가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서로에게 사랑에 빠진 토니와 마리아. 토니는 마리아가 보고 싶어 그녀의 집 창문으로 찾아오는데요. 둘이 사랑을 속삭이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죠.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마리아와 함께 떠나기로 하고 마리아를 기다리던 토니는 잘못된 소식에 마리아가 죽은 줄 아는데요. 토니는 친우의 총에 맞아 죽고 마리아가 토니의 곁에서 흐느끼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토니가 베르나르도를 살해한 뒤 마리아를 찾아와 함께 부르는 애절한 이중창이죠. Somewhere, 어딘가에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에서 함께 듣고 옵니다.
There's a place for us Somewhere a place for us Peace and quiet and open air Wait for us somewhere.
There's a time for us. Someday a time for us. Time together with time to spend. Time to love. Time to care.
Somewhere we'll find a new way of living.
We'll find a way of forgiving.
Somewhere there's a place for us. A time and place.
Somewhere. 오늘 들른 곳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아픔과 화해 또한 이루어지게 되는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에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피날레,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마지막 장면과 함께 영화를 장식하는 곡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Maria! Maria!
Maria, they won't let us be.
Then we'll get away.
Yeah, we can.
Yes.
We will.
Yes.
Hold my hand and we're halfway there. Hold my hand and I'll take you there. Somehow, someday.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 화제가 된 여성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자, 이달의 뉴스 키워드는 바바라 킹솔버, 여성 가장, 그리고 2,500만 달러입니다. 도성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인물 이름 같죠? 네. 바바라 킹솔버. 누군가요?
미국의 소설가입니다. 네. 올해 68살인 미국 여성 작가인데요. 지난 1년간에 세계 문학계를 평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권위 있는 퓰리처상 그 소설 부문의 공동 수상자이고요. 영국의 저명한 여성 문학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인물입니다.
네, 두 개의 상을 언급하셨는데요. 네. 퓰리처 또 영국의 여성문학상. 네. 상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이 퓰리처상이라면은 헝가리 사람의 그 언론인의 이름을 딴 상이죠.
그렇죠. 언론계의 전설, 뭐 신문왕이라고 불렸던 헝가리계 미국인인 조셉 퓰리처의 유언에 따라서 1917년에 만들어진 아주 유서 깊은 상입니다. 네. 해마다 뉴스라든지 보도 사진 등 언론 부문의 14개 상, 또 문학, 드라마, 음악 등 7개 부문, 네. 또 특별 감사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개 부문에 걸쳐서 수상자를 선정하고 또 발표를 합니다. 네. 자, 올해 수상자 발표는 지난달 초에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 미국인 여성 작가 바바라 킹솔버 씨가 고설 부문의 공동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고요. 이달에는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 중에 하나로 알려진 Women's Prize for Fiction, 여성 문학상의 수상자가 됐습니다. 네. 자, 여성 문학상 한 해 동안 영국에서 출판된 그 여성 작가가 쓴 장편 소설 가운데 최고의 작품을 선정해서 수상합니다. 네. 상금이 3만 파운드, 미화로 3만 8천 달러가 조금 넘는데요. 네. 그런데 킹솔버 씨가 영국의 여성 문학상 그 설립 28년 만에 처음으로 이 상을 두 번이나 받은 작가가 된 겁니다. 네. 자, 솔버 씨 지난 2010년에 소설 라쿠나로 같은 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바라 킹솔버 씨가 그 미국의 퓰리처상 소설 부문 올해 수상자면서 네. 올해 영국의 여성 문학상도 받은 건데요.
그렇죠.
솔버 씨가 상을 받은 그 소설 어떤 건가요?
예, 자 올해 퓰리처상 소설 부문은 바바라 킹솔버 씨의 데몬 커퍼헤드 또 허난 디아즈 작가의 트러스트가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네, 이 킹솔버 씨의 데몬 커퍼헤드라는 소설은요. 미국 남부 애팔라치아 산을 배경으로 18살의 미혼모가 낳은 소년 데몬이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 데몬 영어로 악마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독자 입장에서는 이 이름에 뭔가 시사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을 갖고 읽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약물에 중독된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남자 주인공의 별명이 데몬입니다. 아. 네.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한 인간의 삶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도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탁양육, 아동 노동, 버려진 학교, 암페타민 중독, 비참한 사랑 이야기, 이 농촌 지역을 소외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인데요. 떠나고 싶지 않고 아름답지만 저주받은 곳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책은 킹솔버 씨가 좋아하는 그 19세기 영국 작가 겸 사회 비평가였죠. 찰스 디킨스의 소설 데이비드 코퍼필드를 재해석한 겁니다. 디킨스가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쓴 서사를 킹솔버 씨가 미국 남부로 가져온 겁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작가 좀 더 알아보죠. 킹솔버 씨 어떤 사람인가요?
자, 바바라 킹솔버 작가 올해 68살입니다. 1955년에 미국 동부 메릴랜드에서 태어났고요. 자란 곳은 켄터키주의 농촌입니다. 의료봉사를 나간 아버지를 따라서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또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1973년에요. 미국 인디아나주 드포 대학에서 피아노로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는데 전공은 또 생물학이었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프랑스, 그리스, 영국에서 또 다양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네. 편집 교정, 고고학 보고, 엑스레이 촬영 기사 등의 직업을 갖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다시 진화생물학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과학 저술가로 활동을 했다가 1988년에 콩나무라는 책을 펴내면서 전업 작가가 됐습니다.
네.
그 후로 소설, 수필, 시, 논픽션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을 꾸준하게 써왔고요. 또 여러 상을 받으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네. 상당히 다채로운 삶을 살았네요.
네.
네. 자, 이 소설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어떤가요?
자, 영국 여성문학상 심사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데몬 코퍼헤드는 승리의 감동적인 충격을 주는 소설이고 시간이라는 시험을 견뎌낼 작품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네.
영국의 가디언지는 이 책은 킹솔버 씨가 태어나면서부터 썼어야 할 책처럼 느껴진다. 이런 평가도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썼어야 되는 책이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예, 자, 이달의 여성 뉴스 첫 키워드로 바버라 킹솔버 씨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키워드는 미국에서 그 여성의 경제적 지위랄까요? 특히 가정에서 여성의 어떤 경제적인 역할 또 스스로 여성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여성 가장인데요.
네.
영어로 breadwinner라고 하면은 가족 부양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여성 브레드위너들이 직면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미국 여성들이 교육, 인력, 직업 승진 등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고 남녀 임금 불평등이라는 상황 속에서 가족의 수입원에도 더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새로운 사실은 아닌데요.
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인 남녀 커플의 약 30%의 여성만이 상대 배우자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설문의 목적은 뭐 나 여성과 남성의 임금 비교가 아닙니다.
아, 네.
여성들이 힘들게 번 수입과 더 나아가 미래 재정 안정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또 여성의 재정력에 어떤 도전이 있는지를 살펴서
네.
여성들의 재정 참여를 증진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입니다.
네.
설문조사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내용 좀 보죠.
네. 이 조사를 한 투자은행 기관 UBS는 여성이 자신이 버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이성 커플, 동성 커플, 여성 800명 이상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성 커플 중 돈을 더 많이 버는 여성의 절반만이 장기적인 재무 결정에 크게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점은 여성의 수입과 미래의 재정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성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 또 권리에 관심이 있고 돈이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왜 더 많은 여성 주요 소득자가 그런 힘을 행사하지 않으려 하는 걸까요?
네.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성이 여전히 재무 결정할 권한을 남성에게 내주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동성 커플의 여성들은 뭐 이런 도전이 좀 덜할 수 있겠지만요. 네. 이성 커플은 달랐습니다. 전통적인 성에 관한 역할이 그 첫 번째 이유였는데요.
전통적인 역할.
네네. 자, 이성 커플에서 여성 주요 소득자의 절반 미만, 그러니까 49%가 자신이 가장이 되고 싶다고 한 반면에
네.
돈을 더 많이 버는 남성의 87%가 가장 역할을 좋아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또 남자는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사람들 고정관념이 있죠. 이런 네. 생각을 하더라도 여성들은 이를 굳이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이유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대부분의 여성 주요 소득자들은 상대 파트너로부터 불신 문제 직면을 한답니다. 여성들은 소비나 투자를 현명하게 하지 못한다. 이런 인식이 있다는 건데요.
네.
또 가장이 아닌 남성, 그러니까 경제력이 여성보다 못한 남성들 가운데 한 66%가 자신이 내가 가장이었으면 자신이 가장이었으면 하고 바라고요. 75%는 가게에 더 기여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제권을 행사하는데 여성들을 잘 믿지 못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남성이 경제권을 쥐고 싶어 한다 이
네,
얘기네요.
그러네요.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까?
예. 많은 여성 주요 소득자들은 돈도 벌면서 여전히 요리, 청소, 육아와 같은 가사 책임을 더 많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재정적 책임을 맡는데 적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것도 이유였습니다.
네, 바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는지보다 어떤 인식, 또 여성의 스스로의 자신감, 또 여성 중심의 가사 노동이라는 이유라는 지적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현상이 여성의 미래 재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상황을 바꿀 방안에 관해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예.
자, 무엇보다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네.
여러 여성 주요 소득자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로 자신들의 재정적인 힘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 결정 외에도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고요.
네.
특히 자신의 수입에 만족하지 않는 파트너와 잘 지내보려고 이런 결정을 미룹니다.
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인구 통계학적 동향을 보면 80%의 여성들이 어느 시점에 가면은 재정을 혼자 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배우자의 죽음 등으로 인한 그런 결과입니다. 따라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그 조사를 한 UBS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가족 소득 역학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하고요.
네.
각 파트너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여성 주요 소득자들의 그 재정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좀 적게 들고 쉬운 서비스 방법을 찾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필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대기업이죠. 스타벅스가 백인 직원을 해고한 것 때문에 아주 큰 배상금을 내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죠.
네.
해고된 백인 여성이 자신이 백인이기 때문에 잘렸다라고 소송을 했고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네.
배상금 액수가 상당하네요.
제가 이 배상금을 또 보고 다시 봤습니다.
네.
2,500달러 아니고요.
네.
2,500만 달러입니다.
네.
미 언론이 지난 14일 뉴저지주 배심원단이 스타벅스의 동부 일부 지역 총괄 매니저였던 셰넌 필립스 씨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피해 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크게 보도했습니다.
네.
자, 스타벅스의 전 직원인 셰넌 필립스 씨. 2018년 스타벅스의 한 커피 판매장에서 흑인 남성 두 명이 체포된 장면이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공개된 후에 그 회사의 피해 관리 노력에서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또 분노를 일으켰는데요. 스타벅스는 임시로 매장을 폐쇄하고 직원들에게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훈련을 했었습니다.
네, 네.
자, 문제는 당시 그 스타벅스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직원 교육 등 다양한 조처를 하는 과정에서 백인 매니저들을 역차별했다는 겁니다.
백인 매니저들을 역차별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네. 스타벅스가 당시 흑인 남성을 신고해서 논란을 일으킨 매장의 흑인 관리는 그냥 놔두고 사태와 관련이 없던 인근 스타벅스 매장의 백인 매니저에 대해서 해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지역 내 100여 개의 매장을 관리했던 셰넌 필립스 씨가 이런 지시를 선뜻 따르지 않자 스타벅스가 필립스 씨까지 해고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입니다.
네.
스타벅스는 필립스 씨의 업무 평가가 원인이다, 해고의 원인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배심원단은 백인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는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배상금 규모가 2,500만 달러인데요. 이게 네. 어떻게 책정된 건가요?
자, 필립스 씨의 정확한 배상금액이 2,560만 달러입니다.
네.
이 중에 60만 달러가 피해 배상금이고요. 나머지 2,500만 달러는 스타벅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금입니다.
벌금이 훨씬 더 많네요. 네, 이번 주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6월 한 달 화제가 됐던 여성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달의 여성 뉴스로 꾸며드렸습니다. 도성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에 방송합니다. 세계 소식을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왔구나.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미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힘든 기간에도 최대한 정상적인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네, 저는 지금 팔기 위해 내놓은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이런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 우리 북한 사람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은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1960년대 각국의 핵무기 경쟁이 격해지면서
그리고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민간 용병업체 바그너그룹이 무장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지는 24일 발표에서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를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고지는 이는 군 지도부를 축출하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프리고지는 그러면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에게 자신을 찾아오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리고지는 앞서 정의를 복원하기 위해 용병 2만 5천 명이 모스크바로 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러시아군이 공습을 가해 상당한 수의 용병이 사살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바그너그룹 용병들이 모스크바 남쪽으로 500km 떨어져 있는 보로네시 지역 군시설을 장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프리고지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미 여러 방어선이 뚫리고 있다며 20만 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루한시크와 도네츠크 전선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용병 그룹에 대한 러시아군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러시안 군 당국을 비난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용병 바그너 그룹이 무장 반란을 일으킨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에 가혹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4일 실시한 대국민 긴급 TV 연설에서 바그너 그룹의 반란은 반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누구든 러시아군에 대항해 무기를 든 사람은 처벌받을 것이라며 자신은 이들 무장 반군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이번 무장 반란이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벌어졌다면서 국민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는 이 전투는 모든 세력의 통합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그너 그룹의 이 같은 무장 반군은 러시아와 국민들에게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은 비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이 일으킨 무장 반란에 대해서 이는 러시아에 내재된 정치적 불안정성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4일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의 약점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주둔이 길어질수록 혼돈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악을 택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을 파괴한다며 러시아는 오랫동안 선전으로 자신의 약점과 어리석음을 감춰왔지만 지금은 그 어떤 거짓말로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악과 혼란이 확산하는 것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러시아가 너무 강해서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을 보라며 잘못된 중립과 확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무장 반란을 일으킨 가운데 미국 등 서방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그리고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통화를 하고 이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이 사안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렐 고위대표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날 G7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오는 26일에 있을 EU 외교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EU 내부 조율 중이라며 위기대응센터를 가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아다무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언론에 현재 러시아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동맹 그리고 파트너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에 들어가는 화학연료를 미국에 밀수한 중국 기업과 중국 국적자를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23일 발표에서 펜타닐의 원료 생산과 유통, 판매 등과 관련한 혐의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있는 화학업체를 포함한 4개의 중국 기업과 함께 중국인 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펜타닐 원료를 미국에 밀수한 혐의로 중국 기업과 중국인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의 리우펑의 대변인은 이번 기소가 관련 기업과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이를 규탄했습니다. 리우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장거리가 날 거는 중국과 미국의 마약 단속에 더 많은 장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월 24일 VOA 저녁방송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입니다.